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다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헌신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데, 그 예를 살펴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에 가 열방의 아비요 또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질투 가운데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민족을 기근에서 건져냈던 요셉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어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던 모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영적 암흑 시대에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었던 사무엘도 있습니다.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하여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재건했던 느헤미야도 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담당하여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사도 바울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앞서 소개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헌신한 것과 달리 그렇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간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첫 싸움터가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돌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한 바퀴씩 6일을 돈 뒤에 7일째가 되면 7째 바퀴를 돌고 다 돌고 난 뒤에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위 난공불락이라 불렸던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거든 그곳의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쳐진 것이기에 어떤 것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그러나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눈앞에 보여지는 것이 막상 생기니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도 대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서 넘어가는데 단 한 명, 이 아간이라는 사람만이 그 말씀을 어깁니다. 아간의 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 들어왔습니다. 은 200세겔, 또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가 눈에 들어옵니다. 바라보니까 정말 갖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잊혀진 지 오래이고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거죠. 실제로 아무도 자신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간은 그 눈에 보여진 물건을 가지고 돌아와서 자신의 장막 땅 속에 숨겨둡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부정적인 나비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정복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여리고성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복할 성은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아주 규모도 작고 전투력도 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찰을 보내보니까 한 3,000명쯤 가서 싸우면 쉽게 이길 겁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여겨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손쉽게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했는데 막상 지고 나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대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여호수아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이 한 사람이라는 이유가 밝혀진 이상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모두를 불러 모은 뒤에 범죄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기 위한 제비 뽑기를 합니다. 먼저 열두 지파에서 한 지파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속에서 한 족속을 뽑고 또 그 족속 속에서 한 가족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한 남자를 뽑았더니 결국 문제의 인물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왔듯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습니다. 열두 지파 중에 유다 지파는 가장 큰 지파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개될 때 아간이라고만 소개된 것이 아니라 4대에 걸쳐서 소개될 만큼 그는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소위 말하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안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그 물건을 훔쳤다. 훔치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였다라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간의 잘못은 훔친 것도 훔친 것이지만 더 중요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아무도 보지 못했겠습니까? 사람은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시선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느라 정작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산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신 거룩한 일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거룩한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유교에서 군자가 가져야 할 자세 중에 하나가 신독이라고 합니다. 삼갈신자에 홀로 독자를 써서 신독인데 그 뜻은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하고 삼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자신이 홀로 있다라고 착각한 이 아간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쳐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은 채 그저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 속 아간을 보면서 저런 나쁜 놈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아간을 비난할 수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잊은 채 남들 보지 않을 때 불법과 변칙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또 죄 가운데 행할 때도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밤에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빨간색 신호등이 딱 바뀌면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으면 그냥 갈까? 누가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죠. 그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어느 정도 아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또 남들이 보지 않으면 공공물건을 함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또 쉽게 생각하는 마음이 또 우리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는 남들 시선을 의식하다가도 또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한없이 편해지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혼자 있다 생각되면 우리는 흐트러질 확률이 높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 있어서도 나 혼자 있다면 어느 정도 타협하고 어느 정도 대충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것도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도 보시지만 우리의 중심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타협하지 말고 더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아간이 범죄하였던 그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간의 눈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그 순간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아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마음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정작 그것이 눈앞에 보여지자 그 욕심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 터져 나오는 겁니다. 아간에게는 장차 가나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뭐라도 챙겨놔야지, 뭐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지 안전하지 않겠나라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전쟁에서 얻은 이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리면 나는 뭘 먹고 사나, 나는 뭘 입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그것을 자신의 장막에 가져와서 땅속에 숨겼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아간의 마음은 진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손 안에 갖고 있어야 하는, 내가 갖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 재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단순히 더 가지려고 하는, 넘치도록 더더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마음, 거기에서 그 욕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했던 것이 바로 죄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한 사람의 죄로 그치지 않고 공동체로 전이가 됩니다. 공동체로 그 죄가 확산이 됩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아간의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라고 하신 것도 다 이런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아간의 이름의 뜻이 곤란과 근심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곤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걱정하는 자요, 근심하는 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곤란함이 되었고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과 25절을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은 무엇을 더 갖고 싶은 마음도 마음이지만 나의 걱정 근심을 하나님이 아닌 바로 그 재물로 해결해 보려는 일종의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간의 욕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헌신의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의 걸림돌이 된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잔혹하다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매정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처리하신 것 같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싹 뽑아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1990년 대한민국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오래전이죠. 34년 전인데 당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너도 나도 이 말을 했습니다. 바로 내 탓이요라는 말입니다. 김수환 추기경,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그분이 늘 강조하셨던 말이기도 한데 당시에는 동네 꼬마도 내 탓이요, 아주머니도 내 탓이요, 할아버지도 내 탓이요, 누구나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것이 진심이든 농담이든 굉장히 그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 탓이요 이 운동의 취지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먼저는 나에게서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꼭 나의 잘못이 없는지 남을 탓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또한 그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또한 나의 잘못이다라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동체를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너의 잘못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탓이기도 하니 나의 탓이기도 하니 함께 짊어지자라는 것이 내 탓이오 운동입니다. 그런데 내 탓이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너는 잘못한 사람이지만 나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것은 이 내 탓이오를 진정으로 행할 수가 없는 거죠. 너는 잘못을 한 사람이고 또한 나도 잘못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도 잘못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내 탓이오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 탓이오 운동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잘 연결이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도 남 탓하지 말고 남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하지도 말고 먼저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을 돌아보면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탓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속 아간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떠한가, 혹 내 안에도 아간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은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도 너희도 아간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간과 같은 사람이 생겼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일을 처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아간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애쓰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 속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또 보살펴주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남선교회 연합 헌신예배로 모였습니다. 남선교회의 시작은 면려회라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면려는 스스로 애써 노력하고 남을 고무하여 힘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 면려회는 초창기부터 그 모임 안에서 신앙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이 이 안에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고 또 일꾼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명칭이 1977년에는 남전도회로 바뀌었고 이 남전도회가 기존에 있던 여전도회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다. 여전도회 측에서 항의를 해서 1979년에 남선교회가 된 겁니다. 이 남선교회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합하여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성경의 교훈으로 기독교적인 인격을 높이고 서로 도우며 교회와 사회에 봉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바로 이 남선교회입니다. 이런 목적 아래서 남성들이 교제하고 함께 신앙으로 세워져서 그동안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한 일들도 잘 해왔습니다. 우리 영은교회에 속한 남선교회도 이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선교회 역할이 예전보다는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이 남선교회를 조직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선교회의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혹 나도 아간과 같이 욕심의 눈이 가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그 욕심이 내가 헌신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가치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두 글자로 헌신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도 기억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헌신하는 삶을 잘 살아가시는 우리 남선교회와 우리 영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나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잊으니 말씀을 어기는 것도 쉬웠고 너무도 쉽게 죄의 자리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비추어 보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아간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욕심을 앞세워 하나님을 곤란케 하고 근심케 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온전한 헌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